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의 공격으로 숨진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의 시신이 이란에 도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솔레이마니아의 시신은 이란 남부 도시 아바스 공항에 도착했고 시내에서 장례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솔레이마니 사망 후 이란 전역에서는 추모의 물결이 이어 장례와 추도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바스에서 치러질 장례식에는 시민과 군인, 정부 관계자 수백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란의 주요 미디어 등이 전했습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이란의 중동 정책에 있어 군사 외교적 핵심 인물로 국민의 인기를 받아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시설들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 미국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52곳의 이란 목표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이란이 미국 시설들을 타격하면 미국은 매우 강력하게 52곳의 이란 목표물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솔레이마니아의 죽음에 대해 이란이 매우 뻔뻔스럽게도 미국 시설에 대한 공격을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이란의 매우 중요한 52곳의 목표물을 선정해 놓았고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면 매우 신속하고 강하게 이들에 대한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더 이상 위협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아가 사망하고 이란의 이에 대해 솔레이마니아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은 미국인 수백 명의 목숨을 앗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솔레이마니아가 이라크와 여타 중동 지역에서 미 외교관과 군인들을 겨냥한 임박한 공격을 모의하고 있었다면서 미국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 행동을 취했다. 공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카를로스 곤 니산 회장이 일본 정부가 그의 탈출에 대해 출국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리마사코 일본 법무상은 곤 전 회장의 탈출 사건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곤 전 회장이 레바논에 도착했다는 성명을 발표한 지 며칠 뒤 조사를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모리 본부상은 또 곤 전 회장에 대한 보석 결정이 취소됐다며 인터폴이 곧 전 회장에 대한 수배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곤 전 회장을 다시 일본으로 데려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레바논은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본 NHK는 곤 전 회장이 일본을 탈출했을 때 개인용 비행기에 반입된 대형 수화물에 숨어 출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곤 전 회장은 재작년 11월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 기재와 특별 배임 등 혐의로 일본 사법당국에 구속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지난해 3월 풀려났습니다. 호주 정부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산불의 폭염까지 더해 지난 24시간은 사상 최악의 날 가운데 하나였다며 재난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뉴사우스웨일즈 내 판블라 지역으로 저녁에 산불 150건이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64건은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빅토리아주에서는 뉴욕 맨하튼 면적에 거대한 산불이 일어났고 특히 오메어 지역에서는 지난 3일 밤부터 이어진 산불로 6천 헥타르가 대지에 불탔습니다. 특히 시드니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만 5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화재에 희생됐습니다. 이번 산불은 유례없는 고온 현상에 가뭄까지 겹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호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는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이자 강수량이 가장 적은 해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말에는 호주 모든 주가 섭씨 40도를 넘어섰으며 지난 4일에는 시드니 서부 펜리스 기온이 섭씨 48.9도를 넘어서 지구상 최고 온도 지역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산불로 20여 명이 숨졌으며 대규모 화재에 맞서기 위해 호주 방위군 예비군 3천 명이 소집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편 빅토리아 정부가 재난을 선포한 것은 지난 2009년 사망자 173명, 부상자 500명을 낳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처음입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연인인 잭 캠벨과 케이트 레이놀즈. 둘은 서로 사랑하지만 잭은 영국 런던의 증권사 근무를 위해 떠나야 하죠. 케이트는 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한테 멋진 게 뭔지 알아? 다 포기하고 우리 삶은 지금 시작하는 거야. 그 삶이 어떨지 모르지만 둘이 같이 있잖아. 난 우리를 택할래.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00년에 개봉한 브렛 레트너 감독의 영화 패밀리맨입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가상세계의 일들이 벌어지는 판타지, 코미디, 훈훈한 드라마까지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담겨 있는데요. 니콜라스 케이지와 테아 레오니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오로지 일밖에 모르던 남자가 하룻밤 꿈을 통해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던 삶을 체험하면서 잊어버렸던 사랑에 대해 깨닫게 되는데요. 패밀리맨,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미국 뉴욕 금융중심지, 월스트리트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투자 전문 벤처 기업가이자 바람둥이 잭 캠벨은 13년 전 사랑하는 연인 케이트와의 약속을 뒤로하고 늘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젠 $2,000짜리 최고급 양복에 뉴욕 맨하탄의 최고급 아파트와 꿈의 자동차 페라리까지 주변에는 항상 여자들이 서성입니다. 잭은 성공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하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얀 눈이 예쁘게도 내립니다. 모든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에도 잭은 늦게까지 일에 빠져있다가 직원들 중에 마지막으로 회사를 나와 텅 빈 도시를 걷죠. 그리고 우연히 식료품 가게에 들어섭니다. 그곳에서 잭은 복권을 바꾸러 왔다가 강도로 돌변한 거리의 불황아 캐쉬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뜻밖의 상황에 처하지만 사업가적인 수완을 발휘해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그 복권이 자신의 인생을 뒤바꿔 놓으리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자신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데요. 갑자기 집에서 즐거운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낯선 침대에 두 아이가 있고 거기다가 강아지까지. 옛 애인인 케이트가 곁에 있는 걸 보고 잭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뉴욕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급 아파트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데요. 잭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차 페라리를 몰고 나타난 캐쉬를 만나 상황을 알게 됩니다. 불황하였던 캐시는 잭이 케이트와 함께하는 삶을 택했을 때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데요. 그걸 끝내는 건 전적으로 잭 자신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이상한 말을 남기곤 사라집니다. 잭은 어쩔 수 없이 갈 곳이 없어서 뉴저지의 작은 마을에 있는 그의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외계인으로 여기는 어린 딸의 도움으로 그럭저럭 생활에 적응해 나가지만 화려했던 뉴욕 생활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잘나가는 투자 전문 벤처 기업가가 아니라 타이어 가게 직원이 됐죠. 화요일에는 정기 볼링 모임, 아기 보기, 개 산책시키기 이런 가사 일을 아내와 분담하는 평범한 가장으로서의 삶은 제게는 적응하기 힘든 나날의 연속일 뿐입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잭은 13년 전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변한 케이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의 아이들을 통해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아버지로서의 사랑도 깨달아가죠. 그러던 어느 날 타이어 가게에 들른 월스트리트의 거물 라시터에 눈에 띄게 된 잭은 그의 회사 중역으로 스카웃 제의를 받게 되는데요. 또다시 화려한 성공과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데니 엘프만의 프라미스, 약속이었습니다. 영화 패밀리맨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영화 패밀리맨은 때로 가족이 주는 삶의 무게에 한숨 짓는 이들에게 권할 만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인생이 준 최대의 선물이 무엇인지, 삶의 진정한 의미는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다운 행복이 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의 잭 캠블은 출세한 인물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의 생활은 화려하지만 돌아갈 가정이 없죠. 반면 뉴저지의 잭 캠블은 별 볼 일 없는 중년 남성입니다. 장인이 운영하는 타이어 가게에서 일하는 그는 대부분의 소시민들처럼 사는 게 팍팍하죠. 도시 외곽에 소재한 허름한 주택에서 살지만 사랑스런 아내와 돌봐야 하는 아이들 그리고 산책시켜야 할 개가 있죠.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갈 곳 없는 잭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2,000달러가 넘는 양복도 없고 페라리도 몰 수 없지만 잭은 소시민의 삶에 그럭저럭 순응해 나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잭은 아내 케이트의 매력을 바라보는 잭에게 그녀는 13년 동안 매일 봤으면서도 어떻게 아직도 그런 신선한 눈빛으로 보느냐고 묻는데요. 잭이 선택할 즈음 불황한 캐시가 다시 나타나서 이제 그만 현실로 돌아가라는 주문을 하고 잭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곁에 사랑스러운 아내도 귀여운 아이들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패밀리맨 중에서 씰의 This Could Be Heaven 여기가 천국일 수 있어요 듣고 옵니다.
Should be right here, get through all this fear, one of these days, 'cause when it comes around, we should be right here, one of these days, this could be heaven. Heaven.
영화 패밀리맨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또다시 맞은 크리스마스 아침. 이번에는 홀로 된 잭이 고급 아파트를 나섭니다. 영화 초반에 뉴저지의 허름한 주택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은 잭이 자신의 고급 아파트를 찾아 나선 것처럼 이번에는 잃어버린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서 나선 잭에게 회사에서 왜 출근을 안 하냐는 전화가 오죠. 잠시 회사에 들른 잭은 급하게 13년 전에 헤어졌던 케이트에게 연락합니다. 법대생이었던 케이트는 그새 변호사가 돼서 프랑스 파리로 떠나기 위해 공항에 있었는데요. 13년 전 그녀가 자신에게 그랬듯이 이번엔 잭이 공항에서 그녀를 붙잡습니다. 케이트, 나랑 커피 한 잔만 같이 마시자. 이렇게 말하면서요. 영화 패밀리맨은 제목에서처럼 가족애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전해주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영화 패밀리맨에서 오랜만에 마음 깊숙한 곳을 드러내는 성격 연기로 영화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아내 역할의 테아 레오니는 맥라이언의 전성기를 떠올리게 하는 귀여운 매력을 보여줬죠. 니콜라스 케이지는 미국의 만화책 출판사 마블 코믹스에 루크 케이지라는 캐릭터를 본따서 자신의 예명을 지었습니다. 그의 숙부가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었기 때문에 코폴라라는 본명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니콜라스 케이지는 종종 만화 캐릭터 같은 인물을 연기했지만 미묘하고 섬세한 표현에도 능합니다. 1980년대 초 청춘 영화로 연기를 시작한 그는 리치몬트 연애 소동, 그리고 벨리걸, 숙부 코폴라 감독의 럼블피쉬와 폐기수 결혼하다 이런 영화에서 어리숙한 인물을 연기했죠. 케이지가 감수성 있는 인물을 제대로 표현해낸 건 심리적인 상처를 입은 베트남전 참전군인인 엘 콜럼바토를 연기했던 앨런 파커 감독의 버디였습니다. 그 후 그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해서 고통을 직시하는 알코올 중독자로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패밀리맨에서 잭 캠벨의 아내 역할을 맡은 테아 레오니는 미국의 배우이자 제작자로서 1995년 액션 영화 나쁜 녀석들로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딥 임팩트, 패밀리맨, 주라기 공원 3, 뻔뻔한 딕 앤 제인 등에 출연했고요. 2014년부터는 CBS의 정치 드라마 마담 세크레터리의 주연을 맡으면서 TV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영화는 패밀리맨인데요. 영화 패밀리맨에서 주인공인 잭 캠벨은 투자 전문 벤처 기업가로 등장합니다. 이 영화에서처럼 사람들은 과연 어떤 직업들을 꿈꾸고 있을까요? 미국의 직업별 연간 소득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사이트 페이스케일에 따르면 2020년에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가상 증강현실 및 디지털 마케팅과 같은 기술 분야가 압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에너지, 건강관리, 소매, 건설 및 부동산 산업 분야 일자리도 2020년에 뜨거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패밀리맨 중에서 에드윈 맥케인의 I don't know how it got by.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패밀리맨에서 여주인공 테아 레오니는 2001년 공상과학, 판타지, 공포영화 아카데미상에서 이 영화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2001년 블록버스터 엔터테인먼트 어워드에서 인기 배우상을 수상했고요. 음악을 맡은 데니 엘프만은 2001년 BMI 필름 MTV 어워즈에서 영화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패밀리맨은 제작비 6천만 달러를 들여서 북미에서만 약 7,600만 달러 흥행했고요. 북미 흥행 수익까지 다 합쳐서 전 세계적으로는 약 1억 2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영화 패밀리맨 타이틀곡을 만든 데니 엘프만의 음악도 귀에 감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패밀리맨 중에서 데니 엘프만의 The Family Man, 가족을 사랑하는 남자, 이 영화의 타이틀곡이죠.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패밀리맨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한다. 가장 평범한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걸 보여준다. 선택과 바로잡을 용기, 너무 좋았다.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는 영화다. 내가 나이가 들면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들을 후회하지 않을 만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까?"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패밀리맨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이 영화는 내용이 예측 가능하다. 그리고 어색한 구성 부분이 있다. 몇몇 등장인물의 성격과 줄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라고 혹평했고요. 캐나다에서 가장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 토론토 스타 평론가는 "이 영화는 보통 사람들이 잠깐이나마 따뜻하고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계절 오락 영화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패밀리맨 중에서 모세다데스의 에레스뚜, 당신은,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패밀리맨의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텅 빈 도시를 지나서 식료품 가게에 들른 잭은 복권을 바꾸러 왔다가 시비가 붙어 총을 꺼내든 불황자 캐쉬를 만나죠. 잭은 기지를 발휘해서 캐쉬의 복권을 자신이 구매하겠다며 거래를 제안하고 그는 거래를 받아들이는데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잭과 캐쉬는 분명히 처음 만난 사이인데 캐쉬가 잭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잭은 이런 캐쉬가 불쌍했는지 왜 총을 들고 다니냐며 한마디 합니다. 잭은 누구나 필요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캐쉬는 잭에게 뭐가 필요한지 되묻자 모든 걸 가진 잭은 필요한 게 없다며 대꾸합니다. 캐쉬는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라는 사람 한번 되받으면 좋겠네. 잘 기억해둬. 너 자신 때문이야. 네가 초래한 일이야.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사라지는 캐쉬를 잭은 멍하니 바라보죠. 다음으로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뉴저지의 허름한 주택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 잭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 딸 애니와 마당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 잭을 바라보며 아내의 케이트는 행복한 미소를 짓죠. 이제 모든 상황이 안정됐나 싶었을 때 잭 앞에 불황자 캐쉬가 다시 나타납니다. 캐쉬를 보자마자 잭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날 다시 보낼 생각 마. 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네 맘대로 사람의 인생을 갖고 놀 수는 없어. 하지만 캐쉬는 아쉬운 미소를 보내며 말합니다. 슬쩍 보는 건 영원한 게 아니야.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패밀리맨 중에서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름1의 오늘 들른 곳은 가족이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가족들과 함께 보면 좋은 영화 바로 패밀리맨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패밀리맨 중에서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제3막 중에 나오는 아리아죠. 여자의 마음 라돈나 에모빌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볼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저는 김현숙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 뮤지컬의 중심지 브로드웨이의 신화 조지 엘버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시 중심가에 자리잡은 브로드웨이 극장입니다. 40여 개의 극장에서 연중 펼쳐지는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미국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2017년 한 해 관람 인원은 1,380여만 명. 대부분은 미국 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된 뮤지컬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뮤지컬은 어떤 이야기를 노래와 춤, 연기로 표현하는 악극이죠. 브로드웨이는 세계 영어권 문화에서는 가장 수준 높은 무대 공연물이 올려지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뉴욕시의 필수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유명한 곳에서 조지 에버트만큼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은 없다는 것이 문화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미국의 극장 역사, 특히 브로드웨이 역사를 보면 그것은 그대로 조지 에버트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에버트는 극작가이면서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연극과 뮤지컬의 감독 겸 프로듀서 그리고 직접 출연도 하는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에버트가 이렇게 저렇게 관계한 작품은 120개가 넘습니다.
에버트는 107세까지 살았는데요. 90년이 넘게 브로드웨이에서 삶을 보냈습니다. 1995년 1월 31일 숨지기 직전까지도 그는 여전히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많은 작품들 중 유명한 것을 하나 소개한다면 어떤 것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네, 댐 앵키스가 어떨까 싶네요. 1955년 공연된 뮤지컬인데요. 워싱턴 세니터스라는 프로 야구팀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수는 팀이 챔피언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긴다는 그런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에버트가 극본을 쓰고 감독한 이 뮤지컬은 모두 8개 분야에서 토니상을 휩쓸었죠.
이 토니상은 미국 연극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이 뮤지컬의 주연은 악마를 위해 일하는 롤라라는 아름다운 여성인데요. 이 뮤지컬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는 바로 롤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Whatever Lola Wants입니다.
Whatever Lola Wants Lola, yes And little man Little Lola Wants you
그런데 1994년에는 신판 댐 양키스가 브로드웨이에 올려졌습니다. 이 뮤지컬도 조지 에버트가 제작한 것인데 이때 그의 나이가 무려 106세였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작업인데 정말 대단하지요.
그렇죠. 이 외에도 점보, 팔조이, 나를 마담이라 불러줘요, 파자마 게임, 피오렐로 등이 큰 성공을 거둔 작품들이죠. 어떤 때는 인기 절정의 그의 플레이가 3개가 동시에 공연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무대 예술에 뛰어난 조지 에버트는 대학을 다닐 때 희곡을 쓰게 되면서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태어나기는 1887년 뉴욕주에서였는데요. 정식 이름은 조지 프란시스 에버트입니다.
로체스터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연극반에 들어가서 연기를 익혔습니다. 다음에는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희곡을 공부했습니다. 1912년에는 맨홀 속의 남자라는 희곡으로 100달러의 상금을 받기도 했죠.
조지 에버트는 1913년 연예계 진출의 꿈을 안고 뉴욕시로 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좀처럼 빛을 보지 못했죠.
네, 뉴욕 극장가에서 어떤 출연 요청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약 2년 후 어느 제작자의 보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머지않아서 에버트는 희곡을 각색하고 제작하는데 차츰 깊이 개입을 하게 됐습니다. 1926년에 드디어 최초의 히트작 브로드웨이를 제작했습니다.
에버트는 할리우드 영화에도 진출했습니다. 1928년에서 1958년 사이 모두 11편의 영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영화 중에 가장 호평을 받은 작품은 그가 시나리오를 쓴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였습니다.
Line. 에버트는 뮤지컬 댐 양키스와 찰리는 어디 있나, 파자마 게임 등도 영화로 제작했습니다. 에버트는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주 전에도 파자마 게임의 개정판을 만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파자마는 사람들이 잘 때 입는 잠옷을 말하는데요. 예. 이 뮤지컬은 파자마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공장의 일꾼들은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했습니다.
1920년이 시작되면서 조지 에버트는 최소 1년에 한 작품씩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했습니다. 어떤 때는 무려 5개 작품이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엘버트는 또 젊은 무명의 연예인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비용도 적게 들고 애를 태우는 일도 없이 유명 스타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거지요.
그러나 에버트에 발탁됐다 나중에 대형 스타로 성장한 인물이 많았습니다.
네, 여배우 헬렌 헤이즈, 셜리 맥클레인, 캐롤 버넷, 남자 배우 진 켈리, 에디 엘버트 등 쟁쟁한 멤버들이 있죠. 에버트는 무명 작곡가, 무용수 제작사도 유명 인사가 되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그중에는 해럴드 프린스, 레나드 번스타인, 밥 포시, 제롬 로빈스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조지 에버트는 여러 면에서 미국 극장의 흐름을 변모시켰습니다. 가벼운 사랑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진지한 드라마도 뮤지컬로 만든 최초의 제작자였죠.
발레 댄서들을 뮤지컬에 등장시킨 것도 에버트가 처음이었죠. 그는 1936년 발레 전문가 조지 발란신과 함께 On Your Toes라는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조지 에버트는 공연 예술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은 거의 모두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에버트는 평생 공로 토니상을 받았고요. 1982년에는 케네디 센터 평생 성취상도 받았습니다. 비오렐로를 포함해 4개 뮤지컬은 토니상을 받았습니다.
극의 내용은 정치인들이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을 때 어떻게 둘러대는지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 뉴욕시의 시장을 지낸 피오렐로 라과디아의 삶을 다룬 피오렐로는 1959년 개봉된 후에 드라마 부문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이 뮤지컬에서 작은 양철 상자, Little Tin Box를 최고의 노래로
조지 에버튼은 극장 공연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작품에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조지 에버튼은 언제나 새로운 작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시에 여러 작품을 다루는 게 보통이었죠.
1987년 100세 생일을 맞았을 때 배우들은 그에게 큰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Age of 100, Mr. George Abbott.
그리고 에버트를 위한 공연도 펼쳤습니다. 에버트가 특별히 좋아하던 노래로 파티의 마지막을 장식했죠.
자, 그 노래가 바로 댄 옌키스. So what the heck do you use to cry in? Why did we curse? We gotta get better. But we can't get worse. And do I do it?
브로드웨이가 곧 그의 삶이었기에 미스터 브로드웨이로 불리웠던 조지 에버튼은 남부의 휴양지 마이애미 비치에서 1995년 1월 31일 107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뮤지컬의 중심지 브로드웨이의 증인 조지 에버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문화 속으로 두성민입니다. 2020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집 안팎으로 두루두루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인사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미국 사람들은 남북 간 사람들의 떡국이나 만둣국처럼 새해가 시작되면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을까요?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2020년 새해를 시작한 미국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뉴욕 맨하튼의 새해 맞이 New Year's Eve.
지난해 12월 31일 자정, 올해 1월 1일 0시가 되는 시각을 기해서 미국 전역 곳곳에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뉴욕 맨하튼 타임스퀘어에서는 연휴에처럼 똑같이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든 인파가 대로 중앙에 서 있는 원타임스퀘어 건물 꼭대기 시계탑 전광판이 알리는 초단위의 변화를 따라 외치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건물 꼭대기 40여 미터 높이에 있는 화려하게 장식된 커다란 공모형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100년이 넘는 볼드롭 전통이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새해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담는 것이 동양적인 새해 맞이 풍경이라면 미국에서는 12월의 마지막 날 저녁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그 시각까지 다양한 행사, 파티 등으로 새해 전날 밤, 그러니까 New Year's Eve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는 그 순간 1월 1일 0시 곳에 따라서 화려하게 터지는 불꽃놀이도 하고요. 환호하고 잔을 부딪히고 껴안고 춤추고 입맞춤도 하면서 축하를 합니다. 아마도 소설이나 영화 속 장면으로 보거나 들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의 새해 첫날에는 빼놓을 수 없는 국민적 행사로 해맞이 명소와 인파가 꼽히는데요. 미국에서는 메인주부터 플로리다까지 북에서 남으로 14개 주에 걸쳐 있는 5,600km에 이르는 대서양 연안 곳곳으로 떠오르는 새해를 맞으러 간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 미국 사람들 사이에는 새해 해를 맞는 행사보다는 새해가 시작되는 그 1월 1일 0시를 기념하기 위해 모이는 New Year's Eve 행사가 더 일반적입니다. 단 미국에서는 동쪽 끝과 서쪽 끝이 비행기로도 6시간이 걸리는 3시간의 시간차 때가 있어서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서 새해를 맞는 순간이 1시간씩 달라진다는 것이 특별한 점입니다. 특히 윗사람들에게 연하장으로 새해 인사나 덕담을 전하고 세배하는 풍습이 있는 남북한 사람들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새해 인사를 보통 크리스마스 즈음에 함께합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보내는 인사로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을 담은 특별한 크리스마스 카드를 준비하고요. 지난 한 해에 대한 감사,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라는 인사, 또 새해를 위한 축복의 말을 한꺼번에 전하는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이라는 문구를 써놓는 것이 보통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새해 소망.
미국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은 올 한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My goal to find an interesting and good job.
전 올해 좋은 일자리를 찾았으면 좋겠고요.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기를 바래요. 열심히 일해야겠죠?
I want to spend more time with the people.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네요. 더 사랑할 거고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더 잘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I want to become a famous artist and open my gallery.
난 예술가로 유명해지고 싶어요.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열고 싶고요.
미국 사는 사람들의 새해 소망도 여러분의 바람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행복하길 바라고 건강하길 원하고 하는 일 모두 잘 되어서 원하는 바를 이룩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이맘때쯤 미국 언론들이 모아서 전하는 사람들의 새해 소망의 단골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면 올 한 해는 가족,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책을 더 많이 읽겠다. 술은 덜 먹고 담배를 끊어보겠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갖도록 노력하겠고 돈은 적게 쓰고 모아보겠다.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몸 깎기, 살 깎기,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하고 건강해지겠다 등이 있습니다.
That's very obvious at the fitness center. When you go to the fitness center after the beginning of
각종 운동 기계와 시설이 있는 이 피트니스라고 하는 운동 시설 이야기인데요. 연초에 건강을 약속하면서 등록하는 회원들이 많이 몰렸다가
After a couple of weeks, it's still busy, but a little less busy after one month.
점점 포기하고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포부나 계획을 세웠는지보다는 그것을 끝까지 실천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작심삼일의 교훈.
Resolution, good for three days.
미국 사람들도 똑같이 작심삼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게 생각해 본다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것,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해보고 싶게 하는 심기일전의 마음을 갖게 하는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행운을 기원하는 새해 맞이 특별식.
중국의 니엔가오, 일본의 오세치, 남북한의 떡국이나 만둣국, 모두 새해에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먹는 특별한 음식이죠. 미국에도 그런 의미를 담은 새해에 먹는 특별식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축하의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것은 힘차게 뻥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는 샴페인입니다. 그리 녹지 않은 도수에 톡톡 튀는 쌉싸하면서도 달콤한 맑은 술 샴페인을 나누면서 맑은 유리잔에 그 쨍 하는 소리를 내면서 해피 뉴 이어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살았던 가난한 노예들의 음식 문화에서 유래했다는 호핑전, 남부 지역의 대표 새해 맞이 음식이 있습니다. 자, 호핑존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국에서는 동북콩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부를까요? 배꼽이 까만색의 작은 콩인데 이것을 주 재료로 해서 돼지고기나 햄, 베이컨을 볶다가 양파, 마늘 한꺼번에 넣고 푹 끓이는 겁니다.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 잘 씻어놓은 쌀을 넣어서 다시 자박자박하게 끓이고요. 양배추, 순무잎, 서양고추라고 하죠. 벨페퍼 그리고 시금치 같은 것을 넣어서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촉촉한 오곡밥같이 뜸을 들이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호핑전의 콩은 불을 상징합니다. 케일이나 시금치, 양배추 같은 이 푸른색의 채소는 지혜. 돼지고기도 불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러니까 호핑존을 먹거나 대접한다는 것은 한 해 동안 좋은 운, 복을 많이 받아라, 부자가 되라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실제 음식을 만들면서 그 작은 동전을 그릇 아래나 바닥에 넣기도 하는데 호핑존을 먹다가 동전이 나오면 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많은 행운이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9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뉴스 포커스와 그 시절 그 노래가 방송됩니다.
세계뉴스입니다. 미군의 공격으로 숨진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아의 시신이 이란에 도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솔레이마니아의 시신은 이란 남부 도시 아바스 공항에 도착했고 시내에서 장례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솔레이마니 사망 후 이란 전역